예,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의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이 일로 인해서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여 백성 중 3,000명을 도륙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이 배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방자하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파라로 풀어놓다, 벌거벗기다, 석방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영어성경 NIV에 의하면 통제를 벗어나 제멋대로라는 뜻입니다. 리빙 바이블에 의하면 성적으로 범죄하다라는 이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단순히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섬긴 것이 아니라 이방 종교의 제사의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우상 앞에서 벌거벗고 광란의 축제를 벌였던 것이죠. 이는 자연스럽게 성적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완전한 총체적인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수는 바로 그들이 떠나왔던 애굽을 가리키는 것이죠. 애굽이 볼 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신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하였다라고 그렇게 요구하였고 그런 일들을 행하였는데 결국 그들이 광야에서 섬긴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애굽의 신이었던 송아지 신, 아피스 신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에 모세는 여호와의 영광이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을 우려하면서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두 달 남겨놓은 시점에서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대표적인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앞에 둔 모압 평지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출애굽기 34장에 등장하는 두 번째 받은 십계명의 스토리를 다시 재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면서 두 번째 십계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은 모세의 명을 따라서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물에 뿌린 후에 그 물을 마시며 죄를 회개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십계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 첫 번째 십계명의 두 돌판은 돌판 자체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시고 그 안에 말씀을 쓰셨죠. 그러나 두 번째 두 돌판은 모세가 준비하고 하나님은 다만 그것에 십계명의 말씀을 새겨주고 계십니다. 이는 인간이 범죄한 후에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 회복되었지만 그 죄의 흔적이 남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무개를 하나 만들어서 올라갔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개는 조각목으로 만든 언약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성경에 약간의 논란이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 의하면 궤 속에 두 돌판을 넣는 시점은 출애굽 2년 1월 1일 이후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두 번째 십계명을 받은 날과 약 6개월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한 번의 사건이 다 기록된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과 2절, 5절의 사건이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같은 이 하나의 주제를 놓고 같이 모아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로 서로 연관된 사건, 같은 주제, 같은 기록,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기록된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앞에 언급된 스토리가 이 백성들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주로 기록하였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약속의 땅에 건너가서 행해야 될 바른 자세에 대해서 네, 그 바람을 가지고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종관계에서의 노예와 같이 맹목적인 절대 복종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마치 로봇처럼 만들어서 이 프로그램이 돼서 그대로만 따라 움직이며 아무런 이 자유의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 진정한 하나님의 섬김은 그러니까 내적인 내면의 감동을 통하여서 그들이 마음의 움직임을 받아서 이 울림이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진심과 진심이 이어지고 그 마음의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 아뢰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속과 겉이 다른 위선이 아닌 존재됨 그 자체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단지 형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예배의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아,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다 라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온 정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러니까 우리 형식적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세도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새벽기도회를 나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요원한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아득히 먼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부정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악한 계를 지닌 자들은 반드시 죄인의 길에 설 수밖에 없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이 믿음의 이 죄인들의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연인들에게 자연인들이 취할 수 있는 한결같은 태도이며 이 존재됨의 한계라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10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9장의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의 그 존재됨에 대해서 정의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죄악에 대한 죄악상들을 낱낱이 기록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요구하고 계십니까? 목이 곧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행동을 먼저 바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으니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너희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가치와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마음,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참으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곧은 길을 바꾸는 길은 외적인 행동을 뜯어고치는 것, 강제로 압박하여서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마음에 행하는 것,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41절에서 이미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라는 표현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 할례는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표시이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외적인 할례가 아니라 내적인 할례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열심의 문제, 양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방향성의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고 계신 것이죠. 할례는 내적인 것을 외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한 표시이죠. 하지만 이 우리가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외적인 할례만을 자랑하며 교만히 행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여호와에 대한 내적인 정의와 사랑에 따라 외적으로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섬기라는 모세의 권면과 일치하고 있는 것이죠. 목이 곧은 백성으로 정의된 이들에게 하나님은 다시는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훈계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로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하나님과 친근한 교제를 하고 신뢰를 쌓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 과정들을 거쳐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교제하며 친밀하게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누리지 않는다면 이론적인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경험들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이론적인 그럴 원리를 설명한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 가지의 기적과 기사를 체험하였습니다. 또 말도 되지 않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또 하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언제나 함께 거하는 초자연적인 이적들을 수도 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수없이 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하였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의 문제가 우리 모든 신자들의 성도들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성령의 그 은혜를 통해서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적인 시각과 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경험과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그 경험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서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